박진타마님이 일발을 끊어줬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 장안동 장안생활 방송입니다. 가다없어. 네.
장안동 장안생활
잠깐만. 네. 박신타마니님, 소장군님, 우선님 반갑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430명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네. 어저께 개표가 있었고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일단 만세! 일단 만세 부르고, 여기는 우리가 200석을 못했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보니까 200석은 무리였어요. 무리. 무리 됐으네. 처음부터 무리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무리였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약점을 비판을 받으면 구조론적으로 탁 분석을 하는데, 우리의 장점을 막 이야기할 때는 구조론적으로 비판을 안 하고 막 나도 부하내동 흥분해서 호르몬이 나온 거야, 호르몬이 뿜뿜 돼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정치인들 왜 저러나 이해를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선만 돼도 청와대 갈 준비하셔야죠 이런 말 듣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와, 그럼 어깨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검사도 그렇다는 거지. 검사도 뭐 영감님 그러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같은 모질이들도, 한동훈은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인 줄 알고, 야, 정치인들 왜 저렇게 정치를 못하냐, 내가 가서 평정해 주겠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셀카 팍 찍어버려. 그럼 막 확 한동훈 오빠 멋져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연탄 미약가 팍 끌어버려. 연탄 딱 세 장 싣고, 연탄은 세 장만 싣으면 돼. 빈 미약가 뒤에 30명이 밀고 막 사진 팍 찍어버리면 막 지지율 팍 올라가고, 막 혼자서 그렇게 과대망상을 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개떡나게 돼가지고.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당이고 야당이고 안에 정치를 너무 쉽게 보고, 개념이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프렌즈비님, 지제리님 반갑습니다. 현재 38명이 시청 중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한 서너 석은 공천을 잘못해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게 일부 그 후보들은 자기 출마 동의 어딘지도 모르고 남부 지역구 가서 유세하고, 심지어 당원 멤버도 뺏긴 것 같아요. 당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공천받고 일주일 만에 당 장악을 못해요. 당을 장악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전에 그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그 지역도 모르는데 막 호르몬이 나오니까 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막 악수하고 시골 영감들과 당신 누구 그러고 막 니 미쳤나 그러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으아 삐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문제된 지역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안 되네. 아, 이 사람은 안 돼. 아, 이 사람은 큰일 났어.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도 여성 후보가 많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좌관 경력 없고 지역구 경력 없고 구청장 뭐 이런 경력 없고 도박이 아니면 일단 당을 장악 자체를 못해요. 거기 도봉 이런 데 그 할아버지들 민주당 영감들 몇십 년씩 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그냥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한테 내가 60대 할아버지들 이 바닥에 터줄 때 갑니다. 내가 민주당만 여기서 30년 했다. 근데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잘못하면 성희롱으로 몰릴 것 같고, 아가씨 예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가씨 참 잘생겼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막 머리 끌적이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중립 김영창님 반갑습니다. 민주당도 너무 정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특히 이재명 잘 들으라고. 이재명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공천을 하면 최소한 보름 전에 이 후보자 전원 합숙 훈련을 며칠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세미나도 하고 후보 전원 뭐 단합대회 비슷한 것도 하고 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뉴스를 적게 봤는지 모르지만 뭐 모여서 세미나 했다는 얘기도 없고 단합대회 한 것까지도 않고 정청래가 뛰어다니면서 강사했다는 것도 없고 정청래가 지역구 공략 방법, 할아버지 상대 방법, 아가씨 상대 방법, 가게 업소 들어가는 방법 이걸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을 개헌을 해가지고 법을 떠도 고쳐서 호별 방문을 허용을 해주든가 미국처럼 호별 방문을 해야 돼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후보라 그러고 다 찍어달라 그러면 일단 인사 자체를 못해. 인사 자체 안 해.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쟤는 안 되겠어 이런다고. 근데 뭐가 안 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냥 쟤는 안 돼. 뭐가 안 되냐? 그냥 안 돼. 왜 안 되냐? 안 돼. 그럼 막 아 꼰대들하고 대화 안 되냐고 포기 선거 안 돼.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냐면, 스님들이 종정선거 이런 거 하는데, 할아버지 노스님들이 저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럼 젊은, 새파랗게 젊은, 20대, 30대 젊은 스님들이 할아버지 스님한테 가서, 불교 종단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듣고 있다가, 쟤는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초코파이를 안 사줬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 스님이 왜 초코파이 없이 오냐?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알아서 초코파이를 갖고 와야지. 달걀 과자도 갖고 와야 돼. 그럼 말랑제리도 갖고 와야 돼. 초코파이 안 갖고 왔지, 말랑제리 안 갖고 왔지, 요구르트 안 갖고 왔지, 달걀 과자 안 갖고 왔지. 왜냐면 할아버지 이가 없거든. 치아가 없는데 밤양갱 이런 거 갖고 와야지. 밤양갱을 안 갖고 와. 그냥 와가지고 뭐 종단 계획을 해야 됩니다. 노선님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할배가 쟤는 안 돼 이런다고. 왜 밤양갱을 안 갖고 오냐고. 근데 그 말을 직접 자기 입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의석을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좀 시스템적으로 잘하자. 후보 전원 모아놓고 정청래가 합숙훈련 3일, 3박 4일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꼭지는 175, 108, 12, 3, 1, 1 황금분할 이 202대 108이죠. 이 정도면 압승이에요. 이건 솔직히 제가 처음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180대 12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략 이 숫자야 그게. 왜냐면 180은 민주당이고 120은 국힘당인데 범여 범야 다 합쳐가지고. 근데 범야가 202석인데 그중에 이제 개신당은 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럭저럭 목표 달성, 목표를 10석 이상 초과 달성 이 정도면 잘한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뭐 조국 때문이다, 뭐 문재인 때문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지를 말하면 조국 돌풍에 대한 역풍이 좀 있었어요. 근데 조국 때문에 민주당 이득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샘샘이라는 거죠. 특히 이 낙동강 벨트가 전멸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낙동강 벨트가 뒤집힌다 이 말 나오면 꼭 저 그 말이 안 나와야 돼. 모르게 뒤집어야 돼. 뒤집으면서 뒤집는다 하면 전쟁터에서 난 너를 쏠 거야. 너를 속였어. 너를 이긴다고 이러고 있으면 적군한테 위치를 다 알려주고 전쟁하는 게 어디냐고. 근데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낙동강 벨트를 몰래 해먹은 게 2016년이에요. 조용하게 해먹었는데 그때 11석인가 나왔어. 그렇게 또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사람들이 다 그쪽 국힘당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뒤비진다는 말 나오면 안 뒤비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이기 때문에 조국이 이 우리한테 한 10석을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근거는 뭐냐. 조국 돌풍 나오기 전 내가 180대 120이라고 했어. 근데 202대 198이니까 108이니까 아주 뭐 결과적으로 202대가 192대 108이죠. 우리가 얻을 만한 의석은 얻고 플러스 10석을 했다. 잘했으니까 일단 박수. 아무튼 이 숫자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교묘한 숫자인데 선거만 하면 뭐 황금 분할 뭐 국민들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해줬다 그러고 뭐 절묘한 균형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고 이거는 국힘 자멸 황금 분할이 뭐냐면 우리가 탄핵을 해서 윤석열 쫓아내는 것보다 저끼리 싸워서 자멸해서 쫓아내는 게 더 쉽다고. 제가 이재명이라면 그 뭐야 책임 총리제 개헌 이걸 공약으로 해가지고 외교 안보만 내가 하고 내치는 총리한테 준다 이러면 또 이준석이 속아가지고 야 권력을 차지할 확률이 두 배로 늘었다 두 배 야 대권 차지할 확률이 두 배로 늘었다 또 막 해가지고 넘어온다고 이렇게 꼬셔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준석 똥꼬를 사살 간지려서 이준석이 이 윤석이를 치게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하면 또 안 좋아. 또 역풍이 분다고. 항상 국민들은 균형감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은 그 지렛대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 자멸할 것이다. 만약 자멸을 안 하면 걔들이 실력이 있는 거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자멸을 안 하면 그걸 또 걔들이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없다. 하여튼 경이 54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경의 사과문은 뭐냐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뭘 다 하겠대요. 뭐. 이런 굉장히 성의 없는 놈이다. 그런 얘기죠. 네, 난나님, 김영창님, 에릭님, 임임성우님 반갑습니다. 현재 87명이 시청 중입니다. 다음 곡기는 국민은 반칙을 심판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다 이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걸 계속 떠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이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고 야구라지 이런 거라고. 니들은 계속 질 수밖에 없어. 3연패가 우연이 아니고 이대로 가면 4연패, 5연패, 6연패, 7연패, 8연패 계속 나가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이 바닥이 좁은데 경상, 충청, 전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충청하고 호남이 연합해요. 이번에 충청표가 더 많이 나왔어. 부산은 잃었는데 PK는 좀 잃었죠. 그건 좀 아쉬운데 충청표를 더 많이 얻어가졌다면 충청, 호남, 동맹 이거 못 깹니다. 이거 못 깨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동서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굳어가지고 일본 자민당처럼 민주당이 계속 이기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계 개편 없으면 계속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기레기들은 뭐 때문에 졌다, 뭐 때문에 어떻다 다 거짓말이에요. 뭐 디올백 때문에, 뭐 때문에 황상무 때문에, 이종섭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아무 영향이 없어요. 단지 이제 조용하게 뒤비지냐, 요란하게 뒤비지냐 그 차이라고. 트럼프가 뒤집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트럼프 이긴 날 몰랐어요. 그 조용하게 뒤집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란하게 뒤집은 거예요. 잘 안 뒤집어졌어. 완벽하게 안 뒤집어지고 너무 요란하게. 그래서 저쪽에서 악재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될까? 조용하게 뒤집어진 거예요. 악재가 나오니까 뭐 디올백 나오고 황상무 나오고 이정섭 나오고 대파 소독 나오니까 요란하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 뒤집어지는 건 똑같은데 시끄럽게 뒤집어지냐 조용하게 뒤집어지냐. 투표를 좀 낮게 뒤집어지냐, 투표를 좀 높이 뒤집어지냐, 그 차이라고. 그냥 우리가 대파 막 비웃으면서 투표장에 가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숫자가 투표장에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하고 빼면 제로다. 그래서 이번에 뭐 김어준 여론조사 꽃에 속았다. 뭐 문재인이 부산을 돌아다녀서 졌다. 뭐 조국 때문에 역풍 불었다. 이런 얘기는 다 개소리지. 내가 볼 때 다하고 빼면 조국은 한 10석을 도와줬어요. 왜냐면 내가 선거하기 전에 180대 120으로 찍었기 때문에 근거가 그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찍었어.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진보가 다 이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진보가 또 정의당에 끌려가다가 자멸하면 이 저쪽이 한번 이기고 또 저쪽이 삽질하면 우리가 또 이기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많다고. 왜냐면 수도권에서 다 먹어버리면 일단 선거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저울의 출하는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지 중간이 잘 안 가요. 중간이 가려면 당이 세 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국힘당 이기는 방법 민주당을 두동강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두동강이 안 나. 나려면 호남이 배신해야 되는데 호남이 이제 안철수한테 당해가지고 배신 안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나눠 먹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정치가 개판된 이유가 뭐냐? 종편과 일베가 등장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명박 때만 해도 이재호, 김문수, 정두환 이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 이제 완전히 개판돼가지고 이 이유가 뭐냐면 대선 후보를 계속 외부에서 외주를 주다 보니까 용병을 끌어와서 대선을 맡기다 보니까 이명박도 용병, 박근혜도 용병, 윤석열도 용병, 계속 용병한테 주다 보니까 내부의 세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국힘당은 자기 세력이 없어. 지금 누가 있냐고. 홍준표 한 명 있어. 이제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도 외부인이야. 나경원하고 홍준표 두 명 있는 거야. 근데 홍준표는 이제 늙어서 은퇴했고, 나경원 한 명 있어, 지금. 아, 오세훈도 있네. 그래서 계속 외부인들한테 넘기다 보니까 세력이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라도 원래 윤석열이 거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국힘당을 또 장악하려고 보니까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태극기 할배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강훈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신천지라도 알아봐야 되겠다. 점점 거구가 되는 거죠. 하여튼 정치는 팀플레이인데 한동훈은 개인기 대결로 하다가 졌는데 언론이 계속 정치는 개인기 대결이야, 인기 투표야, 이재명이 낫냐 한동훈이 낫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계속 저런 식으로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자기 역할을 크게 하기 위해서 선거는 팀플레이가 아니고 개인기 대결이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간다고. 그럴수록 외통수로 몰려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힘당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잘하려면 국힘당이 거구로 안 가고 중도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 내에서 계속 사람이 나와야 돼. 외부 인물을 데려오면 안 돼. 지금 공화당도 트럼프랑 외부 인물 때문에 공화당이 두 쪽으로 났어. 공화당 터줏대감들 다 삐져가지고 트럼프는 공화당이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홍준표가 윤석열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 협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심평이 그런 말 했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도 협력이 안 됐어. 그래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도와주려고 사람을 보낸다니까 한동훈이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할 거야. 개판되어버린 거죠. 네, 다음 곡지는 총선 총평 구조론이 옳다. 네, 아까 얘기한 것은 국민은 반칙을 심판했다. 이것은 검찰과 미디어 종편이 반칙을 할수록 이 국민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구조론이 옳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예측이 좀 빗나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구조사 보고 200억 막 200석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점점 뭐 이상한 거야. 캠핑 방송이 뭐가 점점 이상해. 그래서 트러스 봤어. 그래서 어젯밤 잠을 설치고 자다가 새벽 2시에 깨가지고 포기하고 자는데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와 보니까 자기 전에 95석인데 2시간 후에 보니까 또 95석인 거야 국힘당이. 왜 안 변하냐고 또 줄여야 되는데. 와, 열받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 일단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편에 불리한 것은 구조론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것은 구조론적인 분석을 안 했어. 그래서 편견이 없이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마뉴스의 그 박철현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0석 정도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내 예측이 맞을 거니까 로또 사라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근데 출구조사에 200석 나온다니까 막 그 양반이 취소 로또 사지 마세요 그랬어. 근데 결국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근데 그 사람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본다고. 멀리서 봐야 돼. 그럼 나는 김호준한테 낚여가지고 너무 가까이서 보고 여론조사 꽃은 맞겠지. 다 틀려도 꽃은 믿을 수 있어. 이러다가 오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조론이 맞다. 밸런스의 원리가 맞다. 이 뭐냐면 구조론으로 보면 3개월 전에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안 변해. 그리고 뭐 비명 행사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니고 디올백 때문에 역풍이 부은 거예요. 그리고 조국 돌풍에 대한 역풍이 또 불었어. 그래서 더하고 빼면 한 10석 얻었고 이게 내 판단이. 이게 구조론적인 판단을. 왜냐하면 3개월 전에는 아직 선거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별 정보가 없어. 그 정보가 없으면 구조론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정보가 많이 나오면 또 낚여가지고 야 여론조사 꽃이 믿을 수 있어. 그러고 다른 여론조사는 가짜야. 근데 꽃도 가짜였어요. 아, 왜 그 꽃이 응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서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이재명 이름으로 선거를 했는데 이겼으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재명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거 따지면 한이 없어. 그렇게 따지면 또, 사실 이재명이, 뉴스 함정한테 일곱 번 가가지고 됐냐고. 그게 안 된다 그랬어. 원래 안 되는 거야. 아, 뉴스 함정이 그, 전화, 그, 뭐, 누구죠? 그, 무슨, 박시영 TV인가? 그 양반들하고 전화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 더, 뭐, 자세한 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박시영 TV에서 뉴스 함정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저 지금 집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럼 현장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네요.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을 공천하려면 호남에 공천해서 해야지. 그 사람이 동작에 공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동작은 그 이전에 이수진인가 그 사람도 말아먹었어요. 그 사람도 지역 여론 진짜 안 좋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특히 여성 정치인들 중에 정치 경험 1천하고 대인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을 무리하게 공천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동훈도 제가 봤을 때 정치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판사나 변호사나 교수 이런 사람을 공천해 놓으면 일단 사람들하고 막 악수하고 이게 자체를 못해요. 안 해본 사람이 그걸 갑자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고 모든 그 지역민한테 다 인사를 해야 되고 전화번호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당원 배가 운동을 해서 당원 숫자를 3배로 늘리고 당원 한 명당 전화번호 5개 갖고 오라 그래야 돼요. 당원 한 사람당 전화번호 5개 갖고 와서 다 전화하는 거야. 그 당원 한 사람당 10통화씩 하기 운동을 벌여야 돼. 근데 안 한 것 같아. 마포링 갑인가 거기도 안 한 것 같고.
서울에 공천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도 잘못한 게 있고 조국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됐다. 왜냐하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용해야 된다. 그게 구조론이에요. 구조론은 그런 중간의 어떤 거는 다 중간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별로 볼 게 없고 시작과 끝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선거하기 전에 시작점, 끝점 이 부분만 중요하지 그 중간은 별로 안 중요해요. 네, 다음 곡기는 국민명령 윤한 퇴출. 이거는 출구조사 보고 쓴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하는구나 하고 흥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데
시청률 사상 최고네요. 126명
132명이 132명이 시청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시청하지? 근데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기분 좋네요.
망했었대.
하여간 이번 선거로 드러난 국민명령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눈앞에서 치워라. 근데 한동훈만 치웠고 아직 윤석열, 김건희는 못 치웠어요. 김건희는 계속 짱박혀 있어.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편향된 미디어와 이름팔이 명망가를 밟아주마. 이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할까? 사람들은 윤석열이 잘못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윤석열이 잘못하게 만든 게 누구냐고. 이게 다 미디어라고. 언론이 개판친 거예요. 누가? 한경호가. 조중동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포기하고 한경호라도 중심을 잡았으면 되는데 한경호는 제가 볼 때 정의당을 밀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190석이고 정의당은 0석인데 190대 빵인데 한겨레 신문이 있어요. 이게 1대1인 거야. 민주당도 한 표, 정의당도 한 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 정의당은 여당과 여당을 교착시켜놓고 어부지리를 취하려. 마찬가지로 한경호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교착시켜놓고 어부지리. 이 모든 놈들이 어부지리만 연구하고 있어. 근데 역사적으로 어부지리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폴란드가 독일과 러시아를 싸움 붙여서 어부지리를 취하자. 그랬다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에서 쳐터져가지고 망했어요. 그런 얘가 비슷한 얘가 많아요. 특히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을 싸움 붙여서 이득을 취하자. 그러다 6.25가 터져서 바보대본. 어부지리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그 많은 전문가, 명망가, 지식인들이 야당이 압승할 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승했으니까 기분이 좋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이 잘 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미리미리 다음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윤석열이 정신 차리게 했어야지. 근데 어차피 국힘당 이긴다 이쪽에 배팅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바보짓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우리한테는 좋죠. 근데 대한민국한테는 안 좋다고. 그런 얘기죠. 근데 누군가 안농훈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왜 안농훈이냐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면 안농훈이고 뚜껑이 닫히면 안농훈이라는 거야. 나 그거 이제 알았어. 그거 몰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발 벗으면 안 오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뚜껑이 열리면 안동훈, 뚜껑이 닫히면 한동훈, 신발 벗으면 안 오우. 아, 재밌는 이야기겠다. 하여튼 이 윤석열이 0.7%를 이겼는데 이것은 여론조사 조작으로 재벌 때 한 1% 해먹은 거예요. 그때 언론이 똑바로 했다면 저도 0.7%를 지지는 안 했을 거예요.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해먹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역풍으로 저쪽에서 축구장 기울이니까 이쪽에서도 반대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막 그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국민은 이겨먹으려는 자를 이겨먹는다. 이게 뭐냐면 이데올로기라는 건 다 개소리고 선거의 본질은 이데올로기 자체도 하나의 지렛대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여당 야당을 올가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개는 목줄을 채우고 말은 재갈을 물리는데 뭐냐면 국민이 중도에 딱 서서 여당과 야당을 극단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민주당은 좌파로 가, 국힘당은 우파로 가, 이렇게 만드는 게 국민이라고.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국민은 중도인데 정당이 극좌 극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 국민이 넌 극좌 넌 극우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왜냐, 배통수로 몰아서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도로 못 나오게, 중도로 나와버린 게 누구냐, 노무현이죠. 노무현은 좌파로 당선돼가지고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외국 문화 영화 시장 개방 FTA 이런 우파 정책을 많이 썼는데 노무현은 중도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세종시도 중도 정책이죠. 좌파들이 세종시가 무슨 좌파냐 이런데, 그 뭐냐면 좌파들은 노무현이 중도를 한다는 그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들었거든. 좌파에 딱 가둬놔야 돼. 그래서 다시는 노무현에게 속지 않으리라. 좌파들이 맹세를 하고 문재인을 계속 가스라이팅해서 문재인을 탈원전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중도적인 정책을 못하도록 계속 왼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실패하게 만들었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좌파들이 문재인을 가스라이팅해서 극좌에 가둬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편이 윤석열을 거구에 가둬버려요. 윤석열 또 속아가지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할배 유튜브나 보고, 네, 현재 144명이 시청 중입니다. 바보 되어버린 거죠. 네. 뚜껑 열면 안농운, 신발 벗으면 안오운데, 안경 벗으면 그냥 아도 빠지고 이제 노우야, 노우. 안경까지 벗으면 노우가 될 거야. 하여튼, 한동훈이 이재명 조국을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도구의 도구. 꼼짝 못하게 올가면 도구라고. 그래서 이데올로기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낚이지 말자. 좌파는 이래야 된다, 우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그리스러운 생각이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 외환이 부족하다. 그럼 꾸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세금을 늘려야 되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처럼 뭐 그 당시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 개판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 하고 뭐 국민연금도 하고 의료보험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햇볕정책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그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김영삼도 막 어떻게 보면 좋은 거 많이 했는데 그건 그게 필요한 시점에 당선됐으니 그렇지. 지금 할 거 다 했어. 지금은 이제 남은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빡센 것만 남은 거예요. 쉬운 거 다 했고 이제 빡센 것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신평, 신율, 뭐 김경률, 김진, 진중권, 서민 이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망가들이 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명망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진보, 진중권 같은 사람이 이 총선에 나오면 몇 표를 받을지 몰라요. 0.01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비례대표 보니까 제일 적게 받은 게 0.00표인데 이건 몇 표를 받은지 알 수 없고 그 위에 받은 게 0.01표를 그게 뭐냐면 3,000표야. 와, 끝에서 2등한 정당이 3,000표를 받았는데 3,000표 받는 게 굉장히 빡신 거예요. 어떻게 3,000표를 받아? 3,000표를 받으려면 자기 아는 사람 1,500명이 두 표씩. 와, 장난이네요. 그런 당이 한 50개 가까이 되는데, 야. 근데 히스테그 그 아저씨는 몇 당, 몇 당 받은지 모르니까 조금밖에 못 받더라고. 야, 이름 맨 끝에 나오려고. 가가호호당, 가나당 또 있는데, 교박이 가나가 빠졌어.
아, 그게 앞에 나오려고.
그 소나무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와. 내가 투표를 가니까 내 앞에 투표하러 들어간 네 명이 다 투표해서, 기표해서 안 나오더라고. 한참 동안 안 나와. 막 1분도 안 나와. 뭐 하고 있었냐 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뭐 찾고 있었던가 봐. 아무리 찾아도 국민의힘이 없는 거야. 있을 게 있나? 그거 찾고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은 마이너스에 돌아가는데 이건 우주의 원리예요. 플러스는 외부에서 해줘야지 자기 스스로 자가발전으로는 플러스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땅 속에 석유가 나온다. 그건 플러스지만 석유가 막 갑자기 나올 리가 없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인터넷도 그렇고 이제는 인공지능, SNS, 스마트폰 항상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그 새로운 미디어를 선점한 당이 이기고 근데 그 다음이 제일 꼭 보면 종이신문을 제일 먼저 이용한 게 김정삼이라고. 그전에는 언론 검열을 했기 때문에 종이신문이 다 민정당 편을 들었지. 그래서 민자당이 종이신문을 해먹고 김대중 대통령은 PC통신을 해먹고 노무현은 인터넷을 해먹고 이명박은 그 뭐야 일배충을 해먹었고 다 해먹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꼭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소외된 사람들이 나만 당할 수 없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면 일단 그쪽으로 확 굴려서 선점하자 하고 가다가 조금 있으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요. 시간차 역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대칭을 하는데 시간대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지금 일어나는 바람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역풍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윤석열이 선거 전략을 잘못해서 졌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선거 전략을 잘못해서 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쌓아온 업보가 누적되어서 데미지가 쌓여서 이제 폭발된 거야.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 언론이 다 뭐 대파 때문에 졌다, 듀얼백 때문에 졌다, 뭐 황상무 때문이다, 이종섭 때문이다. 근데 그 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해놓은 게 시간차를 두고 2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는데 정확히 말하면 3년이죠. 3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양반 당선되기 전부터 악행을 저질렀어. 그게 이제 시간이 되어서 터져나온 거죠. 시간 대칭을 봐야 된다. 네. 다음 곡지는 전부 거짓말. 문화일보가 용산의 5대 대응 실기, 디올백 사건, 이종섭 사건, 황상무 사건, 대파값 사건, 의대 재원 사건, 요 다섯 가지 때문에 졌다는 100%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비명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당도 악재가 많았어요. 근데, 다 당선됐어. 양문석도 당선되고, 김준혁인가, 김준현인가 그 양반도 당선되고, 그렇게 악재를 저지른 야당도 다 당선됐는데, 디올백, 이종섭, 황상무, 대파값, 이거, 원래 유권자들이 입시름할 때 그거 외치지. 실제 투표장에 갈 때는 그거 신경 안 써. 자기들끼리 논쟁할 때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호재와 악재가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언론의 장난질이고 선거 참패는 8년 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국힘당이 선거에 참패한 이유는 경상도에 더 이상 공장이 안 들어서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잖아. 옛날은 매년 경상도에 공장이 들어섰어요. 제가 가끔 이제 경주에 가보면 어머니가 말하면 와, 이번에 또 뭐 어디 공장이 들었었는데 안전배회하고 곰배파리 빼놓고 다 그 회사 들어갔다는 거야. 경주 젊은들이 싹 쓸어가버려 길거리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야. 와, 이거 우리 엄마의 표현을 그렇게 우리 엄마가 무학이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이야. 안전배회 곰배파리 빼놓고 다 내려갔어. 젊은 애가 없어졌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싹 쓸어갔어. 와, 경주에 원래 공장 없어요. 그런데 경주 포항 사이에 그 뭐야 이명박 아버지 공장 있어요. 그 뭐지? 뭐 하나 있어. 뭐더라? 다스. 그 다스가. 그런데 옛날에 만도도 있어요. 만도. 다스, 만도 이런 애들이 경주에 있는 젊은 남자는 싹 쓸어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또 공장이 문을 열었다. 뭐 젊은을 싹 쓸어갔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졌다. 젊은이가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 일자리가 서울에서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할 것 없이 전부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상도에 공장 짓는 소리가 딱 끊어졌다. 요게 2016년이. 정확히 2016년 그때부터 더 이상 경상도에 공장이 안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진실인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한다. 8년 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기 개편을 시도해라. 그러다가 자멸해라. 정기 개편 시도하면 자멸하게 됩니다. 네, 다음 곡지는 배신자의 말로 김영주, 이상민, 서른, 조응천, 이낙연 양반들이 조중동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조금밖에 짓을 하다가 망했는데, 이번에도 조선들이 쉽게 금배지 달고, 야, 금배지가 이렇게 쉬웠어. 이래가지고, 또, 이 신문에 이름 날려고 조중동에 안 찾아가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 제가 볼 때 조금박해가 왜 조중동에 인터뷰하고 싶어서 안 됐났을까? 지역구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양반들 지역구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계속 신문에 이름을 놔야 돼. 이래가지고 조중동에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천에 갔던 사람은 조중동에 들이댈 이유가 없는 게 항상 지역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할 시간이 없는 거죠. 지역구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놈들이 조중동에 인터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정할 거 없으면 폐복지를 하라고. 왜 폐복지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국회의원들 폐복에 글을 안 쓰더라고. 하여튼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양반들이 조중동 인터뷰하는 것은 자기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불안해서 그렇다. 지역구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다음 곡지는 이재명 독주체제. 어쨌든 뭐 이재명이 이겼으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잘해서 이겼든 못해서 이겼든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일단 주장이 주장완장을 차면 주장말 들어야 돼요. 손흥민이 주장이면 누구지? 손흥민하고 싸운 게 누구야? 이강인. 이강인 또 손흥민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팀플레이라고. 뭐 일선에서는 이재명이 한 게 뭐냐? 조국이 한 게 뭐냐? 문재인이 한 게 뭐냐? 이런 거는 바보들 아니에요. 일단 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접어놓고 선거에 이겼으면 그게 맞게 대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대본대로 움직여야 된다. 대본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마군의 대장들이 굉장히 유능한 장군들이 전쟁하면 다 이기는 장군들이 황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기니까. 황제가 되자마자 폭망. 왜냐하면 원로원 의원들은 원로원에서 딸고 딸은 능구렁이들이라고. 그래서 로마에 왜냐하면 그 장군들 로마에 와본 적도 없어. 개만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출세해서 장군이 돼가지고 로마에 처음 와본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인데 로마에 처음 와봤어. 아, 이게 로마가. 이런 바보 황제들을 올라온 어른들이 갖고 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는 짓이 정확하게 게르만족을 죽여가지고 황제가 된 신참 로마 황제가 올라오래 와서 망신당하고 박살나는 딱 그거라고. 하여튼 이재명의 개인 능력은 좀 어문인데 사람을 폭넓게 했으면 밥값이 달 것이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재명이 공천 심었다가 이게 포신한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 좀 있어요. 꼭 뭐 그걸 가지고 비판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정도 삽질은 항상 해. 예전에 문재인 또 이상한 사람 많이 공천했어. 이재명 선거 다 이겼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그러니까 그 자기 동네 이름도 모르고 남의 지역구에 가서 공천하고 당을 장악하지 못해서 당원 명부도 없고 왜 나한테는 전화가 딱 한 통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허경영이야. 왜 허경영 전화만 나한테 오고 김병기는 나한테 전화가 안 했을까. 물론 제가 당원은 아니지만 당원 한 사람당 지역에 친구 다섯 명 전화번호 알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화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당원 전화 당원 전화를 꽂아가지고 여기 전화를 자동으로 뺏기는 거야. 당원 전화번호, 당원과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 명단만 입수해도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제대로 하자.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이 국가 채무 역대 1127조.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 개판체 가지고 최악의 경제 성적이 나왔는데 이걸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원래 4월 10일까지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4월 11일에 발표했어. 왜 그걸 11일에 발표하냐고. 이제는 발표해야지. 문재인 때는 사소한 것도, 이, 특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그 양반이 개판 쳐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꼬투리 잡았는데 윤석열은 대범하게 개판 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감사원장은 뭐 탔냐고 이런 걸 감사를 해야지.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부하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 책임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당하고 최재형한테 당한 건 문재인 책임이라고. 근데 지금은 여당이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야당을 밀어주는 거죠.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155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